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석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다음 달 벌써 2026년이니까 다음 달 2월 달이 되면 18일 날 2월 18일 날 저는 멕시코 오아카로 가서 일주일 동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오엔신학교라고 하는 학교가 아주 오래전에 이주태 선교사님으로부터 이제 설립이 돼서, 물론 처음에는 신학교로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고아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고아원으로 시작을 했다가 거기 있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학생들에게 이제 복음을 가르쳐서 그리고 신학을 가르쳐서 그 현지인의 원주민들의 목회자로 세우는 그런 학교까지 지금 있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한 10년 동안을 다녔었고요. 지난 몇 년 동안 다니지 못하다가 작년에 이길로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던 중에 이제 오아카를 가게 되었고, 그래서 무슨 강의를 하면 좋겠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대답이 너무 감사했어요. 뭐라고 저한테 대답을 해주셨는가 하면, 목사님 복음을 좀 가르쳐 주세요. 복음을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부탁을 받고 굉장히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이길로 선교사님의 그런 진정성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스스로 던졌던 질문은 뭐냐면, 그 복음이 굉장히 넓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가 굉장히 넓어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를 했으면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2월 달에 오아카를 가면 첫 번째 시간에 제가 가르칠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쓸 때가 너무 많아요. 너무 익숙해서 그냥 생각조차 안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교회가 뭡니까? 우리 분명히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를 잘 아는데 막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교회가 무엇이다? 라고 가르치려면 무엇부터 이야기해야 되는지 머뭇거릴 때가 많아요. 그런 단어들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지요? 근데 제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것 같으니까 대답을 지금 못하고 계시지요. 복음이 뭐냐고 설명을 하라고 그러면 막상 복음이 설명이 안 돼요. 복음을 믿어요. 근데 복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복음이 설명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2007년 1월에 시작을 했거든요. 첫째 주에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인데 하나님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16절에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복음만 증거할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복음만을 외칠 테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의로 세워가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저희 교회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 것은 맞는데 그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 거냐라고 할 때에 그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좋은, 어쩌면 하나밖에 없는 수단이 하나 있습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 하나 있어요. 이거 없으면은 안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그 다음에 복음이 무엇이다가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 앞에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써놨잖아요. 제가 처음으로 헬라어 단어를 설교 제목으로 쓰는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의 뜻은 뭐냐면 good news예요. 저게 good news예요. 저게 다른 말로 말하면 가스프, 복음이고 저게 굿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신약성경에 가보면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좋은 소식, 기쁜 소식 뭐 이렇게 나온 모든 것을 통틀어서 몇 번이 나오는가 하면 한 70번밖에 안 써요. 그 신약성경 전체에 70번밖에 쓰지를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자체가 복음이기 때문인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처음 쓰여진 단어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단어가 아니에요. 당시 로마 시대 때 로마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지만 그들이 주로 사용했던 단어는 헬라어예요. 그리크예요. 그 그리크를 단어를 그 언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는데 그때 이미 군사용어로도 많이 쓰여졌어요. 군사용어에 언제 쓰여졌는가 하면 전쟁을 나가서 이기잖아요. 전쟁을 이기면 승전보를 황제에게 전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황제에게 전달할 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아주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달려왔던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 좋은 소식,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라고 하는 그 좋은 소식을 그대로 성경의 저자들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해하고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거를 의도적으로 잘못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주 나쁜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나쁜 마음을 쓰는데 어떤 사람들이 주로 그러는가 하면 이단들. 이단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교회 오면 복음이 있습니다. 말은 맞잖아요. 교회 가면 복음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일반적인 교회 다녀봐야 복음 없어요. 거긴 기쁜 소식 없어요. 우리 교회만 와야 있어요. 라고 강조하는 게 이단들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목사가 실제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그 다음부터 제가 이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하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나는 성경보다 복음을 더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헷갈리는 말이에요. 성경보다 복음을 더 믿는데요. 그러면 이분에게 있어서 성경은 완전한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 복음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이단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1월 1일 첫날 첫 예배에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그 골동품 같은 목사인 것 같아요. 고리타분한 목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성도가 살아가는 길이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또다시 1위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다른 것에 기준을 세우고 다른 것을 기초로 하는 게 아니라 복음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이 든든한 반석 위에서 살기를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그 반석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떠나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고 성경을 떠나서는 교회가 살아갈 수가 없고 성도가 살아갈 수가 없고 성경을 떠나서는 목사도 다 가짜입니다. 성경으로 돌아오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주 빼곡하게 여러분들에게 쪽지를 나눠드렸는데 이것만 보면 허걱하고 이게 오늘 설교 무진장 길겠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이에요.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야 내 것이 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여러분이 괄호 안에 썼던 이 쪽지는 잊어버리지 마세요. 그냥 성경 안에 꽂아두세요. 복사를 해서 냉장고에 붙여놓고 익히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정말 정말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복음의 사용 용도에 따라서 요점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가지고 왼쪽에서 보느냐 오른쪽에서 보느냐 요 정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었을까? 복음의 기원입니다. 복음의 기원은 어디로부터 시작했을까? 우리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문구를 종종 보게 됩니다. The Gospel of God.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는데 이 말씀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가 하면 복음은 사람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무엇이냐?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데서 복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기원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많이 있죠. 내가 너를 택했다. 누가 누구를 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시작한 겁니다. 우리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거 다 아는 얘기라고 그랬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 그럼 누가 누구를 자녀로 삼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인터뷰하고 하나님 당신 가만히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내 아버지 합시다 라고 제가 먼저 손 내밀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손 내밀어서 우리에게 먼저 손 내밀어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나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맞지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럼 누가 누구를 구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 주면서 내가 이만큼 줄 테니까 나 좀 구원해 주세요라고 부탁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손을 내밀고 나를 먼저 구원해 주셨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눈을 뜨게 하셨고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셨고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성령님을 따라가게 하신 거예요. 시작이 어디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특징이 있어요.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한 건데요. 첫 번째, 복음은 참된 것입니다. 복음은 사실입니다. 복음은 진리입니다. 복음은 진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된 복음이라는 게 예를 들면 로마 군사 이야기를 했잖아요. 로마 군인이 이겼습니다 그러면서 기쁜 소식이에요. 우리 전쟁에서 이겼어요 라고 막 왔는데 그게 가짜면 어떻게 하죠? 그게 가짜면 나중에 실망해요 안 해요?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은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은 진실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내가 너를 택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를 자녀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나는 선택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도 없고 자녀가 될 만한 자격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먼저 택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실되고 참되고 은혜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영광스러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은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장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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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바로 그 복음이에요. 아, 예수 믿었더니 돈 잘 벌더라.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되었더라. 아,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먼저 택해 주셨습니다. Good news.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What a good news it is.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What a good news.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반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나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어떤 복음에 대한 성도의 반응이 생기는가 하면 아주 간단해요. 수많은 것이 성경에 있지만 감히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은혜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믿음이 동반을 하니까 자연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돼요? 순종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으니까 우리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왜 순종해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나를 건져 주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믿음의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 믿음의 열매를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봉사했던 시간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해요. 열매 달라고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 열매가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가 하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듯이 우리 삶 가운데서 순종하기를 요구하고 계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이와 같이 이르리니, 신명기 28장.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니. 마태복음 7장. 성경에서는, 신구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면 순종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을 여러분 잘하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주 쉬운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목사 말을 잘 들으면 그게 쉬울 걸까요? 아니요. 목사 말 잘 듣기 때문에 순종 잘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예, 물론 목사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하면 여러분은 무조건 순종하셔야 됩니다. 왜요? 말씀으로 했기 때문에. 그 원리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순종을 잘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면 순종 못합니다. 성경이, 즉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모르면 무엇이 순종인지를 모른다니까요. 내 생각에 이게 옳은 것 같다라고 자꾸 옆으로 간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어쩌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법으로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의 결과가 나타나는데 그 복음의 결과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능력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구원을 가져옵니다. 이 복음은 구원받은 자들을 궁극적으로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복음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것은 나그네와 같다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복음 안에서 가지면서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나가는 동안 하루하루 매일매일 점점 발전해 가듯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레위기 19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예를 든다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했듯이 이 땅 위에서 거룩해져가는 성화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Sanctification. 정리를 한다면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고 복음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고 복음은 우리에게 성화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 안에는 수많은 것이 담겨져 있는데 이 복음의 핵심은 복음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무언가를 제공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게 아니에요. 다시 중요해요.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무언가 qualified 자격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을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주신 게 아니에요. 나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은 나가 아니라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서 읽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없는 모습으로 읽으면 우리는 곁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접목시키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넓은 의미가 간직하게 되고 그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도 있지만 조금 더 좁은 의미로 가면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구체적인 것이 명시가 돼요. 다시요, 넓은 의미로 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마치 스테이트먼이에요. 그런데 좁은 의미로 들어가면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복음의 의미를 넓은 의미로 놓고 본다면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이에요.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과 연결해서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복음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이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을 시작을 하면서 마가는 내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복음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많은 사역을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사역이다라고 우리는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복음이 외쳐지는 곳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회개가 일어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일어났어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회개가 있고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것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정리를 이렇게 해요.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이 선포되었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병이 나왔던 문둥병자, 미문 앞에 앉았었던 앉은뱅이 그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삭개오의 집에 갔을 때에도 거기서 복음이 외쳐졌을 때 삭개오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복음이 외쳐지는 곳에서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거기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신 것,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 이게 복음이에요. 거기에 회개와 그리고 예배가 등장을 한다면 좁은 의미로 놓고 본다면 우리는 무엇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구체적인 게 뭐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느냐잖아요. 어떻게 행하셨어요? 죽으셨어요. 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이렇게 씁니다. 15장 1절에서 4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것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어떻게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이다 해요. 그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그냥 아주 제너럴하게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복음주의 교회가 아니라 생각이 있는 복음주의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야, 목사님 나 성경대로 살고 싶고 복음대로 살고 싶어요. 예,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복음대로 산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엇이냐? 우리 자꾸 헷갈리잖아요. 가끔씩 뜬구름 잡는 소리예요. 뭔지는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나 복음으로 살게요. 그러면 그 말이 뭐냐면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나를 위해서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복음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가 하면 복음은 죄인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낮은 몸으로 오신 것, 이 땅 위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 이 땅 위에서 모욕을 당하신 것, 이 땅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 땅에서 장사 지내신 그 모든 과정이 우리를 위한 구원의 과정이었어요. 구속의 과정이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믿부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잖아요. 내가 너한테 교훈하는 것이 있어. 근데 이 교훈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거야. 그러면서 내용을 이야기해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내용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인, 특별히 자기를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잖아요. 그 수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수많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가 바로 나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입니다. 죄인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요한 칼빈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글을 썼어요.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복음은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믿음하고 복음은 뗄래뗄 수 없어요. 믿음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 곧 복음 자체를 위한 환효에 의해 표현된다. 율법과 복음 사이의 대조를 이해해야 된다. 율법과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분에서 기초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론할 수 있다. 마치 율법이 행위를 요구하는 것처럼 복음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믿음만을 가져올 것을 요구한다. 라고 칼빈이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 어려워서 그냥 쉽게 좀 이해하려고 도표를 만들었어요. 앞에 그 조금 전 읽었던 건 잊어버리세요. 그러면 율법과 복음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조를 해야 되는데요.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가 거룩하기 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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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 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한 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또 율법은 자연을 통해서 알려지는 율법이에요. 뭐 천둥 번개가 치고 바다가 갈라지고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구나 그래서 놀래고 두려워서 머리 바짝 숙이는 그런 모습의 율법이라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계시, 즉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복음입니다. 성경이 누구를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은 우리에게 구원받으려면 완전히 행해야 된다.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가 완벽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아무도 지킬 수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완벽한 의의를 요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완벽한 의의를 허락해 준 거예요. 나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는데 나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데 완벽하게 지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의롭다라고 해주신 거예요. 어렵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저 곧 좋은 옷을 입을까? 오늘 한복을 입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저 고운 옷을 어떻게 하면 입을 수 있을까? 백날 일을 해가지고 땀 뻘뻘 흘려가면서 한복 하나를 얻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아유 나도 한복은 입고 싶은데 감히 나 같은 놈이 어떻게 한복을 입을 수가 있어? 머리를 푹 쳐박고 있는데 할머니가 예쁘게 한복 하나를 지어서 너 입어 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한 의라고 하는 옷을 내가 입을 자격이 없는데 완전한 의라는 옷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거예요. 또 율법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행위로 말미암아 열심히 노력하고 완벽하게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 영생으로 인도하는 법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어떤 건가 하면 믿음으로 허락된 영생의 풍성함 속에서 얻는 것이 복음이에요. 이미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셨고 이미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이미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미 나에게 의를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신 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리라.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은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은 사람들을 정죄해요. 너 이거 못 지켰지, 이거 못 지켰지 그러면 너 이거 못 지켰으니까 out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복음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못 지켰어요. 못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You're not guilty. 왜요? 내가 똑똑해서? 아니요. 나 죄인 맞아요. 나 죄인 맞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You are not guilty. 무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율법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복음입니다. 2026년도에 첫 번째 설교가 이렇게 지겨운 설교입니다. 그런데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하고 나눴어요.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갈 겁니다. 그럼 이제 교회로 돌아옵시다. 교회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는 넓은 의미에서든 좁은 의미에서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우리가 넓은 의미로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고요. 또 누군가를 만나서 제가 오하카를 가거나 나바호에 가서 강의를 할 때에는 그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든지 교회는 반드시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지상 대명령,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입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넓은 의미에서 남녀노소는 물론 모든 민족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그들을 가르쳐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은 어떻게 어디서 무엇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디테일하게 가르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그 복음을 지키고 그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또 증거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는 올해도 변함없이 설교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더욱더 읽고 그 복음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하고,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우고 익히고, 그리고 배우고 익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정말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단 1초도, 그리고 단 1푼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드리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복음으로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